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 가르치신 기도문인 동시에 또 예수님의 삶이 집약되어 있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기도자의 삶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듯이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모든 가치들과 믿음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고쳐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주기도문 안이 내포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에 계신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문맥으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 당시 기도와 현격히 다른 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공동체 전체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른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이유는 모든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아버지로 번역된 파테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아라모인 이 아바라는 이 말은 철저히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용돼 왔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친밀하고 대범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빠 앞에 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는 어린 자녀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자녀의 기도로 분명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10살을 먹었던 아니면 50살을 먹었던 여전히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랑 통화를 하게 될 때 전화 끝에 늘 하시는 말씀은 차 조심하고 끼니 잘 챙겨 먹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대학생 딸을 둔 저에게 아버지께서 차 걱정에 끼니 걱정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아버지의 눈에는 어린 자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철든 자식이든 아니면 철이 안 든 자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만 부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표현들 중에 왜 하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이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늘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말로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은 하늘들이라는 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늘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 그리고 별들과 해가 있는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면 또 구약 원문을 또 보시면 또 한국말 성경을 보셔도 이 구약에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늘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68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산층천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늘을 복수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부르게 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의도들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하늘은 힘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종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약함을 대조하여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한 번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분, 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 힘과 권세로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하고 흠이 많은 육신적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성도가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는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만 하느냐 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살아왔던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교회에 오니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니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 얼마나 그것이 싫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그냥 위로하고 염려하는 정도로만 끝내는 그냥 친근한 아버지로만 계신다면 우리는 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뿐만 아니더라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문제를 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땅에 속한 우리와는 현격한 차이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상이 되었지만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말하고 할 때 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 하늘과 땅의 격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모든 이들이,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는 두려움과 경외심이라는 단어만큼 낯선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다스리는 고대 시대에서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백성들이 왕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왕에게 바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에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 노비 출신인 장영실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영실이 이 노비에서 면천이 되기 전에 이 세종대왕을 만나는 장면인데 저 그림에서처럼 이 장영실이 왕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 왕과 노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의 격차가 있습니다. 사실 왕과 노비의 격차는 신분의 차이지 존재의 격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과 노예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존재의 격차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서 오는 차이면은 이 신분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노비였던 장영실이 면천이 되어서 이제 벼슬을 업어 좀 높은 신분이 되자 저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왕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적 차이입니다. 마치 개와 사람이 존재적 차이를 갖고 있듯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나게 큰 존재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 임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은 다르셨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격차에서 오는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즉 거기에 덧붙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두려운 분이라는 경외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중심에 자기 스스로를 올려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좌지우리하려는 하나님이 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을 악마를 닮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 살인, 사기와 같은 죄들은 모두 짐승을 닮은 죄악이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닮은 죄악이기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인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참으로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하나님께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게 되었을 때 생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의 죄악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이루기 위한 교만의 기도가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기도를 결국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들어주시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교만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그 교만의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삶의 중심이기를 포기하게 되니 교만의 기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늘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말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것처럼 가장 화려하고 높은 데에서 사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을 살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알아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뒷전에 빠져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을, 심지어 인간의 마음까지도 자세히 굽어 살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려고 하나라고 이 세상을 보면 한숨과 한탄이 나온 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그 이상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지니 끝까지 견뎌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짧은 말 안에는 하나님이 위엄과 권세를 가지셨으며 땅에 있는 우리와는 현격한 차이를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을 굽여 살피시며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하나하나씩 되새기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조급해지지 않게 되고 우리의 필요를 열심히 간구하기는 하되 나와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믿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또 그 땅을 굽어 살피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찬송가 549장의 가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은 슈몰크 목사님의 기도를 옮겨놓은 가사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때는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30년간의 전쟁으로 완전히 삶이 초토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목회자는 택없이 부족하였고 이 중풍에 이 백내장의 개인의 건강의 문제까지 갖고 있었던 슈몰크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이 36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심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방을 나가면 부부가 함께 심방을 해서 며칠 동안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화재로 집이 완전히 재만 남고 연기만 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을 그 집에다 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봐도 그 두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잿더미를 막 파헤쳐 보니 그 잿더미 안에 두 형제가 서로를 꼬어 껴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두 내외가 새까맣게 탄 두 아들을 무릎 앞에 놓고 하나님께 한참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채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옮겨진 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더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죄를 지며 방탕하며 살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목양하고 그들의 영혼을 키우느라 집을 비운 것인데 두 아들이 글쎄 다 죽고 말았으니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슈몰크 목사님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자신과 같이 아들을 잃으셨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소망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슈몰크 목사님은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가 죽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구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울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시며 울고 계신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신 그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능해 보이고 때로는 무책임해 보일지라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고난을 스스로 딛고 일어나는 자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소망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소망하는 사람을 소망의 대상에 메어두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걸면 사람은 그 썩어질 것과 함께 인생은 분명히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될 때 영원한 하나님과 매여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참 소망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참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